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벌이 있고 그들의 삶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금 수도 없이 반복해서 또 듣고 또 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현실을 보면 꼭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병도 안 걸리고 더 장수하고 더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세상은 그와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이스라엘의 찬양대장이라는 사람도 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 왜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어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그가 시편 73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왜 주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보다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전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원하는 것, 그 즐기고 싶은 것, 정말 제어장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친구나 이웃들이 더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우리 가운데도 누구한테 이렇게 말은 못해도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은밀한 그런 질문들이나 궁금증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 부럽다. 나도 차라리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살아가고 또 저렇게 예수님 믿느라고 막 난 이렇게 막 기도해 막 전전긍긍하는데 그거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저런 인생이 부럽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하는 것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1절 보시면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길, 야 나도 보니까 내가 저 길을 따라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신앙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리면 내가 저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저렇게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택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말했다면 그 19절 20절 한번 같이 그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잠깐 잠시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함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러지?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장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그것은 지금 잠깐 이 세상에서 저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반드시 최후의 심판에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 지금 악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처럼 살아가려는 시도들 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에 건강이 없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없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그 길이요 고속도로처럼 쫙 반들반들하게 깔려있고 대로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가 좋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경사지고 힘들고 길도 잘 안 닦여 있어가지고 흙길에 비가 오면 막 진흙탕에다가 막 신발도 더러워지고 발도 빠지고 걷기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가 정말 좋은 장소에서 갈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잠깐 보면 고속도로처럼 막 반들반들 깔려있고 넓은 대로에다가 빨리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성경은 분명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험한 길이라 그랬고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까? 와,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야, 너 참 부럽다. 이래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야,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는 거 쉬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번 거 그 10분의 1 또 헌금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쌍하게 볼 때들이 많거든요. 또 와서 주일날 늦은 시간까지 오후에 봉사하고 자기 시간도 없고 막 살아가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냐,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냐.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길만 보는 것이 아니죠. 이 길 끝에 있는 그 목적지가 우리에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었어요. 부와 기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분도 얼마나 좋아요. 왕자예요, 왕자, 프린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믿음의 전당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그 모든 애굽의 그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가 있으심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려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어찌 우리 주님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섬기느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릴지언정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람들 잘 살아도 건강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막 그 뭐 기름진 것도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사실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막 큰 집에 사는 사람들 뭐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가서 잠깐만 얘기해 보면 아, 역시 이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구나. 뭐 그래서 그렇게 술도 마셔보고 파티도 열어보고 막 여행도 가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을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얘기해봐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삶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강포함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분노,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막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방법을 은밀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그 입술은 잔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자꾸 상처 주는 말들, 자꾸 사람들에게 아픔 주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은 이런 악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시면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곁에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분들 잘 보시면 남편하고 아내가 닮아가잖아요. 말투도 닮아가고요, 생활 습관도 닮아가고요, 나중에 가면 식습관도 다 닮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아내가 남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하는데 따라가요. 남편도 아내 보면서 왜 저래 왜 저래 하는데 또 따라가요. 같이 있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악인들과 성경이 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하는데 나중에 같이 사귀다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그러한 질투와 그런 것들이 내 안에도 같이 전염돼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는 것이 전염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컬러가 바뀜으로써 자꾸만 다른 사람들 아프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함과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 무리와 함께 생활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면 나도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 신앙을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자,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건축물로서의 집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게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태도와 지혜로 지어져 가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걸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방을 꾸미는 것처럼 페인트부터 다시 칠해가지고 방에 아주 화려한 또 예쁘고 우아한 아주 엘레강스한 막 그런 가구들을 막 배치했을 때 그 방문을 탁 들어갔을 때 탄성이 터지면서, 야, 이 방 진짜 멋있다, 이 방 주인이 정말 센스가 있구나, 야, 이 방에서 지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방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눈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강자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강자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의 위치에 선 자가 강자 아닙니까? 넓은 인맥을 갖고 있고 또 고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비할 바가 못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고 이기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막 값비싼 무기를 다윗이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뭐 더 똑똑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써서 그 물맷돌을 선택한 것에 그 승리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는 존재가 함께하고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사자보다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겠어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동물의 왕인 맹수의 왕인 사자들의 그 입술도 주님이 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요, 지금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아 어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 아 뭐 지금도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나, 아직도 이렇게 예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삶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줘도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세상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할 수 있는 명철도,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지식도 미련한 자들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악인들의 인생은, 미련한 자들의 삶의 인생이 무엇과 같냐면 컴컴한 밤에 아무런 등불도 없어가지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을 잠언은 악인과 미련한 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절 보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후반절 보시면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성문은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소로서 여기서는 공개적인 재판이 펼쳐졌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회의의 장소가 성문이에요.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라는 걸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내 인생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문가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세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어요. 목회자도요 요즘에는요 다 세부적인 전문 분야로 나눠졌잖아요. 찬양 목회자가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고요, 신방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또 장례 뭐 이런 것 뭐 담당하는 이 목회자가 있고요. 요즘에는 목회자도 다 세분화로 나눠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사회적인 직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의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막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서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는 막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막 전문 지식을 뽐내는데 막상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에서는 정말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학문이나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는 막혀 있는 것이죠. 그게 미련한 자들이 갖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참 복되고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구절만 더 한번 보겠어요. 10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날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이 되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아, 내 부모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아, 내 배우자도 나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해해 주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 자녀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겠어요. 낙담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자녀도,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누가 같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을게. 16절이거든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일곱 번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숫자 그대로 일곱 번까지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수죠. 일곱 번.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오뚜기 아시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환란은 찾아오고 고통은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날들은 찾아오는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언 많은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24장 16절이거든요 이 구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 위에 제 눈물 자국이 쏟아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 구절 붙잡고 일어난 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너무 상황과 환경이 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 대학교 등록금 낼 데가 없을 때도 이 구절 붙잡았고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 내가 넘어졌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곱 번 일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쓰러져도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랑 바꿀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니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지금도 우리의 반석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